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및 유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있죠.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준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12장까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했던 유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뒤에 보면 29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2일 후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그가 110세에 죽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니까 그는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죽음의 순간까지 감당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는 여러분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한 이후에 죽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죽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며 죽음에, 이러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고 복된 죽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빨리 은퇴하고 놀러 다녀야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놀러 다니다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여호수아처럼 죽음에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그것이 분명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순종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이요, 또 말씀의 사람이었던 이제 여호수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도 천년 백, 그 사는 게 아니죠. 그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남은 힘을 다 해서 한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마지막에 했던 그 유언,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23장 말씀 보았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기억이 제가 할 말이 있죠. 예, 다 기억하시면 설교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라.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어서 24장에 또 한번 그 유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3장에서 다 한 것 같은데 뭐가 또 부족한지 또 보충하려고 마지막 24장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9절 읽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제 중에 테마 중에 이 죽음의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종결의 개념을 갖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TV에서도 뉴스에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피의자가 뭐 죽었다든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가?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치 죽음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죽으면 슬퍼하고 애도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열두 지파가 그의 자녀들이죠. 열두 지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모든 애굽의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정복이 끝나고 사사시대로 시작이 되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죽는 그 창세기 24장에 누가 나오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고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죽음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진짜 믿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시작으로 소망으로 여기고 그렇게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23장 말씀 보았듯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9절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근데 23장 24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그 죽음을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도리어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는 자신의 온 남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고 준비하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에도 보면 뒤에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누가 나왔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요셉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리고는 430년 지났죠. 광야 40년 지났죠. 또 가나안에 정착한 2, 30년 지났죠. 다 합쳐는 5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500년 전 사람 요셉을 그 뼈를 지금 애굽에서 갖고 와가지고 광야 계속 짊어지고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옛날 요셉이 유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런 요셉이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유언을 그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이어주고 전해주고 전해주고 전해줘서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조상 자녀들이 자신의 조상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그 세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이죠. 거기다가 지금 묻어줬다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옛날 요셉이 내가 이 애굽 땅 이방 땅에 내가 지금 총리로 있지만 여기에 내가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있던 곳 우리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나는 묻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될 때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오늘 1절에 그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랬습니다. 그 세겜에 야곱의 뼈를 묻었다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남은 힘을 다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다 모았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할 때 어디서 했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 장소예요.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장소를 중심으로 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늘 실로에 성막이 있는 곳에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라고 했어요. 길갈에 모일 수도 있고 성막이 있는 또 실로에 모일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세겜이라는 곳으로 지금 모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을 세겜으로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신빙성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 대신 이 세겜에 모이라고 한 그 이유가 제가 잠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에 뭐가 있다고요? 조상들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인데 근데 거기서는 사실 지금으로 치면 공동묘지인 거예요.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세겜에 불러서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게 창세기 6절 7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옛날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정착하면서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땅으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세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세겜을 기억하고 세겜으로 달려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세겜으로 부르고, 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아무튼 우리의 세겜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겜을 기억하고 지금 백성들을 글로 다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잊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쭉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430년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모진 광야를 다 지나서 약속의 땅, 그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하셔서 그 땅에 어마무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쭉, 결국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있는 세겜에서,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을신연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13장에서도 유언했는데 왜 또다시 보충해서 또 마지막 유언을 했는가? 어떤 말을 또 하고 싶었는가?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뭘 말합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했는데 뭔가 지금 좀 비장합니다. 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제 이 말하고 죽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상당히 비장하게 말해요. 다시 15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보면 오늘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너희들이 조상이 섬기던 애굽에 섬기던 애굽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죠. 근데 가나안에 또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2, 30년 동안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또 그 가나안 신들을 또 이제 그들이 바라보고 또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냐, 아니면 가나안의 신이냐 애굽의 신이냐, 오늘 택하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14절, 15절은 사실 이전에도 계속 했던 말이죠. 모세가 계속 했던 말이고 또 여호수아가 계속 했던 말이고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모시 박히듯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마지막 순간에도 또 했을까요? 예,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이제 우상은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이 섬겼으면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집에 아이가 반에서 1등합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야 너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옆집에 봐라 옆집에 근데 옆집에는 한 30등 해요. 우리 집에는 1등합니다. 근데 1등하는 애한테 야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1등 좀 해라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1등 하는데 30등 하는 애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수많은 우상들에 여전히 그들이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호감을 갖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오늘 택하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 애굽의 신들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여호수아의 그 예측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들은 바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사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런 도전 앞에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랬어요. 이어지는 17절도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18절입니다.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서 택하세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16절, 17절, 18절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그 수많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죠. 이렇게 지금 18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참 말을 잘해요.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참 잘해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섬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20절을 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분명히 백성들이 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다시금 또 다짐을 받고 있어요. 만약입니다. 이방신 만약에 또 섬기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리신 복도 다 거둬가시고 다 멸할 겁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긴다니까요. 걱정 붙들어 매라니까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요. 지금 여호수아가 재차 답하고 확인하고 답하고 확인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혹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여호수아 할아버지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으시니까 아,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지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니까 왜 저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저러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또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에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가져다가 얼마나 큰 돌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갖다 증거로 삼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이제 약속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돌을 갖다 딱 세워놓고 비석을 갖다 세워놓고 이제 이 돌은 무슨 돌이냐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거다. 이제 저 돌 보면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큰 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여호와만 섬겨야죠. 또 여호수아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은 참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오면은 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신앙의 결단과 함께 증거를 딱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세운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새벽 제단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겠습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요. 근데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다 이제 무슬림들인데 거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7, 8% 정도 전체 한 7, 8% 정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꼽트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꼽트교도가 교단은 그리스도 정교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뭐 카톨릭은 아닌데 또 기독교하고 약간 중간 정도예요. 근데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회에서 많은 박해도 받고 천대도 받고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그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꼽트 교도들을 잡아다가 참수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아주 올렸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카이로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꼽트교도들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 폭탄 테러를 해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을 봤는데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이 이집트 이슬람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리고 배교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기독교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슬람 사회에서 여러분 이슬람 그 사회는 대부분 이름이 무하마드나 알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 꽁투 선수 있죠? 알리? 그 사람이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알자가 들어가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이름에는 엘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엘리사, 엘리에세. 그 엘자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 기독교 이름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기독교인. 벌써 딱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손등에다가 십자가 이런 문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손은 어때요? 뭐 악수하거나 뭘 만지거나 항상 손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손등에다가 십자가를 다 이렇게 새긴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배교할 수가 없겠죠.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이슬람 사회에서 어려움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짓고 손등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손해보는 일이 많고 할 텐데 그런 결단을 하면서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세겜의 그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에 여러분 증거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러한 도전을 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죠.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행하시는 일들, 기적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뭐 예를 들면 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건, 또 뭐 이런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있을 동안은 어때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있을 동안은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말이죠. 여호와만 섬겼으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뒤에 장로들도 다 죽은 다음엔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섬겼다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4장이 딱 끝나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분명히 24장에 죽었다고 끝났는데 사사기에서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2장 7절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지금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와 살 동안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모든 역사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원로들을 말하고 이제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그분들이 계실 동안은 어때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후에 장로들도 다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입니다. 지금 사사기 2장 내용이에요.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을 동안은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냥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예배 현장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때는 철저하게 백성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선배들이 죽고 없으니까 그 신앙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있을 동안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나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죠. 여호수아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수해주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물질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여러분 이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